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저주와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는 이 사실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분은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내가 얼마나 깊이 분명하게 얼마나 자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그냥 휴먼 네이처, 인간 본성으로는 분명히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신을 극도로 혐오하여 악한 말로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 이것이 가능하여? 일반 사람의 경험과 관점으로는 전혀 현실감이 없는 명령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을 직역하면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축복하다라는 말은 율로게오라고 헬라어 단어가 발음이 되는데 율로게오. 무슨 단어가 여기서 나왔을까? 영어로 축복하다라는 말은 좋게 말하다 이런 뜻이요. Speak well of. 좋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축복하다라는 이 율로게오의 기본 컨셉입니다. 내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은 점을 부각시켜 말하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율로게오예요. 좋게 말하다. 자,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고인의 삶을 기르는 연설을 우리는 추도사라고 해요. 그것을 영어로 eulogy라고 합니다. 좋게 말하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비록 범죄자였다 해도 죽은 사람을 비방하거나 고인을 나쁘게 묘사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에게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그게 율로지, 추도사예요. 이 추도사를 영어로 율로지라 하고 이 단어는 헬라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율로게오에서 나왔어요. 좋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대해서 좋게 말하느냐입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내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저절로 좋은 말이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 거부감이 일어날 만한 그런 대상에게 좋게 말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혐오하고 악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박해하다라는 말 잠시 볼까요?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박해하다는 추격하다. 사냥꾼이 목표물을 뒤쫓아 추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냥물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추격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일반 어떤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게시판 댓글 전쟁에 혹시 쭉 따라가 본 적이 있나요? 막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과관입니다. 과관. 질려고 하지 않아요. 댓글에 댓글, 댓글에 댓글.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악해요. 엄청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싫어하고 혐오하여 온갖 험한 말을 다 쏟아냅니다. 끝까지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오코예요. 박해하다 의미입니다. 굴복하여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이렇게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말로 어떤 감정을 섞어서 그러한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축복이 나올까요? 보통의 상식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에 따라서 반응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나를 싫어하고 혐오하여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동일하게 나쁜 말을 늘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경험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말을 늘어놓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다라는 말의 헬라의 표현은 카타라오마인데 저주하다라는 말은 악한 일이 발생하기를 빌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를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악한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카타라오마이 저주하다라는 뜻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하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호의를 거두거나 불행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과 표현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그래서 해를 입히는 사람에 대한 자연인의 반응이에요. 저주하는 것, 불행을 비는 것. 신약학자 마이클 톰슨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핍박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은 초대 기독교의 특징적 교훈으로서 고대 사회에서 전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고대 사회에서나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는 말로 행동으로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축복으로 반응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정신은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갚아주겠다. 반드시 불행당하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세상과 육신의 방식이고 마귀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어둠이 확산되고 합니다. 이 루트를 통해서요. 그런데 예수 정신은 다릅니다. 내게 가해진 악, 분노와 보복으로 연결하는 대신 축복을 비는 것을 선택해요. 이것이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여 세상의 빛이 확산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끌려요.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엄청난 신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 47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게 살라는 의미로,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진 너희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이러한 삶을 추구하라는 초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땅에서 삶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보다 이제까지 세상에 살았던 방식대로 익숙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각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지금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나를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이끌렸어요. 보통 사람이었죠. 지금은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현재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학습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집센 아이처럼 자신의 경험과 확신을 더 신뢰해요. 이런 방식을 더 고집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자기 고집에 아주 센 딸이 있었어요. 하루는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고집을 부르니까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빠가 차를 세우고 너 이제부터 우리 딸 아냐? 아빠라고 부르지 마. 여기서부터 걸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딸을 내려놓고 차를 천천히 이동시키고 있는데 딸 아이가 자동차 속으로 막 뛰어와요. 아빠는 생각하기에 이제 고집을 끊고 말을 잘 듣겠군. 내심 생각하면서 자동차를 멈췄더니 딸이 아저씨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인도하시고 도우거든요. 이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고집 부리지 않고 성령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응하면 그 사람 가운데 복이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누는 로마서 12장 14절은 파워풀한 약속이에요. 명령이기도 하고 엄청난 것을 약속하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만 있다면 이러한 복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에 대한 자연인의 반응은 저주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말을 늘어놓거나 불행을 비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것이 팽배한지 몰라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하는 반응 대신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복이 있는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로마서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둠의 역사가 진행하는 것이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확 진행하는데 일단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고 나를 둘러싼 삶의 반경에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는 도시 전체가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유명한 영화사 MGM이라고 아세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그 외에 영화 시작할 때 보면 그 사자 머리가 나오고 와 하면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MGM 영화사예요. 100년이 넘었는데 이 회사의 공동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루이스 버트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어는 친구에게 맞고 돌아와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구를 막 욕해요. 그때 크리스찬인 엄마가 이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친구 욕을 실컷하게 합니다.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못된 놈아 이 소리가 메아리에 쳐서 10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God bless you라는 말을 하게 해요. 크게 소리쳤더니 그쪽에서 메아리 쳐서 동일하게 이것이 축복의 말로 되돌아오는 것을 이 아이 마음 가운데 각인시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열 배로 되돌아오고 내가 남을 향해 축복을 한번 하면 열 배로 축복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확 박힙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생애 전체를 주장하면서 커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진리는 빌립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 제가 적응해보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4절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과연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도시에 사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을까? 이 원리가 한 영혼을 그리고 한 도시에 어떤 임팩트를 끼쳤을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어떻게 이 도시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자, 왜요? 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까? 귀신든 여종을 자유케 했다는 이유로.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든 것은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했을 때 어떤 임팩트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노예 소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여전히 그에 대해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귀신 든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어서 고통당하는 점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자유케 됩니다.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노예 소녀에게서 귀신의 영을 몰아내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노예 소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됩니다. 잘했죠? 그런데 사태는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감옥에 갇혀요. 이 일 때문에.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일행을 그 도시가 감옥에 가둡니다. 선한 일이 악한 대접으로 돌아온 것이죠. 증오심과 함께. 이 사건을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지하 감옥입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쳤다 했습니다. 지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이며 어떤 부분은 피가 응고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불빛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습기와 악취가 있는 이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내리친 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지? 점치는 귀신 든 그 아이를 자유케 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괘씸한 마음을 품고 자신들에게 채찍을 내리친 사람들에게 저주, 다시 말해서 불행이 임하길 빌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들의 주님을 향해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긍휼을 빌었을까요? 저는 후자를 이 사도 일행이 택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충분히 그랬을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곳까지 미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둠의 확산이 저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보세요. 예, 갑자기. 갑작스런 지진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즉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일까요? 이 사건으로 도신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영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적대적인 사람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성령님의 인도에 이들이 순종합니다. 자,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인연은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이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작성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10년 전에 이러한 인연으로 교회를 세워지게 했던 장본인인 사도 바울이 서신을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어떤 대상이 마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서 이것이 감사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 이런 표현은요, 귀한 간구에 들어간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기도 자체가 감사인 어떤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사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5절에 힌트가 좀 나와 있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사도행전의 16장에 기록되었던 우리가 빌립보에 발을 디뎠던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뒤덮는 이 거룩한 원정에 빌립보 교회가 합류했던 것이고 어둠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부르심에 빌립보 교회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우리 헌금 끝나고 난 다음에 암송했잖아요. 암송 4장 19절이죠. 4장 19절. 근데 14절 보십시오. 그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로마 감옥에 갇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신의 행편을 내 괴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때 빌립보에서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헌금이 도착합니다.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15, 16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교회가 세우시는 과정에 그리고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두 번이나 크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의하면 이때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형편에 있었대요. 이들을 향하여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하죠. 아까 우리가 몇십 분 전에 우리 교회 4월 암송구절이죠. 19절.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로마에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 가운데서 이렇게 충만하게 체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고백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히스토리를 알면 19절이 다르게 들리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떻게 10년 동안 이런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자신을 박해한 빌립보 영혼들을 인간적 생각에서 저주하거나 반응하는 대신 축복을 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거룩한 가능성을 만들고 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주께서 일하고 계시면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시는데 내가 성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거룩한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향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저에게는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약 몇 개죠? 3만 개가 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성경 말씀을 내가 뽑아서 후보로 삼아서 내가 암송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인가, 저에게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필요해요. 아마 5년 뒤에 다시 그 구절들을 선택하면은 어떤 좀 더 성숙함이 일어나서 아 저거 대신 저거 했으면 좋았을 것 그런 것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주께서 이끌어 오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이렇게 한 영적 성숙에 근거해서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선택하죠. 그 중에 어떤 주제를 이루고 있는 일단의 그룹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지금 당장 내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가 써먹지 못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경험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하기로 결정하고 이 작업을 수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9절과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마태복음 24장은 아직 인류 역사 가운데 문자화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주님의 예언적인 선포예요. 비밀한 하나님의 정보입니다.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24장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음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입으신 부활을 확신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저는 아직 이것을 선교사로 있을 때 부분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미약한 그거예요. 환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가 내 생의 현실 가운데 일어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지? 제 마음에 새겨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행동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이 다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한복음 6장 28절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뭐 몇 달이 지나서 또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수년 동안 한 결과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다가오지 않았는데 성경에 이와 관련된 이 구절들이 전체 너무 많이 신경 조직망처럼 이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것이고. 이 말씀이 내 영성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괜찮은 영적 성숙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렇게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도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연결되지 않으면은 아직 나는 뭔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인데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터넷 공간에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난하고 감정이 이렇게 격앙된 가운데 악한 댓글을 달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 가운데는 크리스천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의 일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에 따라서 걷는 대신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걷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댓글이나 또 누군가의 말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주님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멈춰보세요, 일단.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집니다. 적대적인 사람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연습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세요. 순종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배워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존귀히 여기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행복과 사랑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히 비어있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보아주시면 좀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아니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정신과 정말 반대가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구합니다. 주 성령님,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이,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적 성숙에 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